안녕하세요. 당고알 당신이 고통을 알아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통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말 주실 분은 한인 가정 상담소의 남미경 선생님이십니다. 사연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2년 된 윤미화입니다. 남편은 처음엔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늘 저를 챙기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면 늘 마음이 놓였고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여자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10년을 넘어가면서 그 자상함이 점점 모호한 것이 되어갔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누구에게나 자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교회 자매, 심지어 카페 직원에게도 그 따뜻함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우리 남편은 원래 친절한 사람이지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다른 여인들에게 잘못된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일에 몰두하면 주변이 잘 안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늘 말합니다. 넌 너무 성실해서 재미가 없어. 조금은 일탈도 해봐. 그 말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좋은 아내, 책임감 있는 아내가 되려고 애썼는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겐 답답함으로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요즘은 SNS에 빠진 남편을 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매일 다른 여자들과 웃고 대화하고 때론 댓글로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나 혼자만 노력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혼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 사랑은 끝난 걸까요?
이 사연을 단순히 외도 가능성이나 성격 차이로 보기 전에 전문 심리 상담사의 시선에서 볼 때 이 부부 관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었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사연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윤미화님의 사연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남들에게 말하면 별일 아닌 걸 크게 만든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자신만 속 좁은 사람이 되어 보이기도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문제는 누가 예민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또 누가 성격이 다른가, 외도를 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에 관한 안전의 기반, 즉 신뢰가 깨어질 때 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넌 너무 성실해서 재미없어 이런 표현과 또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를 넘어서 배우자의 정체성과 기여를 굉장히 폄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우선 이혼을 할지 말지라는 그런 시선보다는 가장 우선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좀 확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외도나 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왜 자상하고 친절한 것을 그렇게 문제 삼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게 힘든가라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저는 윤미화님께서 느끼시는 이 서운한 감정은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질문하신 것처럼 부부관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정서적인 우선순위라는 것과 부부가 느낄 수 있는 안전감이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윤미화님은 지금 혼란스럽고 또 배신감도 느껴지고 비교를 당하는 것 같은 수치심도 느껴지실 거고 정서적인 외로움 또는 고립감, 자기 효능감의 부재,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그리고 정서적 감정을 많이 느끼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요, 남편의 태도로 봤을 때 배우자에게만 주어져야 할 정서적 온기와 관심, 시간, 사적인 이야기들이 배우자와 관관없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구분 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우자가 그것에 대한 불편함, 내가 싫다 이런 말을 했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이럴 때 느끼는 행동이 그대로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죠. 그리고 배우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내가 불편함을 표현했는데도 그건 너가 불편한 거야 라고 돌려버릴 때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친밀감이 이제 점점 깎여갈 때, 외부와의 교류가 늘어나고 집안에서는 대화도 없고 감정 표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부부의 친밀감이 깎여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적으로 해야 할 친밀감들이 공공에게 베풀어질 때 그 친밀감의 경계, 정서적 경계가 흔들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는요, 반드시 존재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신체적인 거, 독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법적으로 부부라는 어떤 독점성, 그리고 정서적인 독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부부만의 계약, 즉 결혼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이 깨어졌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부부가 서로 암묵적으로 서로를 가장 배려하고 우선순위를 삼을 수 있는 정서적 파트너로 합의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남편의 자상함이 바깥으로 확장되면서 아내는 나는 저 남편에게 이제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럴 때 관계 안에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적 독점성이 점점 무너져 내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부부가 가질 수 있는 이런 경계가 사라져버리고 공감이 실종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경계는 친절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공적인 친절이고 어디까지가 사적인 친밀한 친절인지를 부부가 함께 정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계속 느끼는데도 남편이 그 감정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거나 아내가 성실한 것을 오히려 재미없는 것으로 평가해버리고 아내에게 고침, 수정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때 아내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두 부부의 관계는 함께 합의하고 조율하는 하나의 팀이 아니라 혼자 각자의 방법으로 버티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공감의 균형이 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태도는 미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 안에서는 언제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까? 남편의 행동은 겉으로 보면 친절하고 자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것을 점점 불안과 상실감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이런 SNS에 중독되거나 그것에 굉장히 몰입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부간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외도의 정의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는 정서적인 경계가 붕괴되었다는 것의 유미아시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는 바운더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은 친절함에도 바운더리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경계가 없이 친절하다는 것은 무조건 미덕이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가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할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배우자와 나누어야 하는 정서적 에너지와 친절함, 자상한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 외부로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할이나 관계에 혼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운더리는 물리적인 것도 있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정서적인 바운더리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관해서 너무나 가벼운 것으로 치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오늘 윤미화 씨와 같은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남편이 외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상대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런 기분을 느끼는 나를 비정상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좀 말하기도 어렵고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인 바운더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SNS에서 이성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때 그것이 정서적 외도로 넘어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제 SNS의 교류와 여기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정서적 외도라고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정서적인 외도에 가까워지는 신호가 몇 가지 있어요. 꼭 이제 SNS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요. 어떤 이제 핸드폰 같은 이제 기기나 뭐 전화기 이런 게 숨기거나 뭐 기록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잠가 놓는다거나 또 어떤 대화 기록이 없어지고 알림 설정 뭐 등등의 비밀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과잉 반응한다고 굉장히 방어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굉장히 공개적이었던 관계에서 비공개로 옮겨질 때 약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화의 내용이 어떤 감정적 의지, 위로, 외로움, 고민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어가고 점점 깊어져갈 때 그런 신호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떨 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 관계였지만 점점점 그 경계를 넘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외모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거나 또 애칭을 사용한다거나 또 성적인 농담이 오고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적으로 위로가 되었다. 그 사람 말을 날 이렇게 해줬더라. 아니면 대화에 있어서 너랑 있으면 난 되게 편해.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간대가 이제 많이 늦은 시간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빈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 파트너에게 즉 아내, 배우자에게 쓰던 친절함이나 관심이 분산되어져서 감소되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밖에서는 다정하고 집안에 들어오면 무관심해주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경계를 요청해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배우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조정이 아니라 방어, 공격, 너가 예민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러 하면서 자신의 행동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곱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배우자 또 나 스스로에게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내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정 욕구, 회피, 권태, 혹은 다른 심리적 결핍일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이런 정서적 외도나 SNS에 빠지는 사람들의 내적 욕구가 무엇인가 물어보셨는데요. 사람마다 아마도 그 깊숙한 내면의 욕구나 갈등, 감정은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SNS에서의 친밀감에 빠지는 패턴에는 몇 가지 말할 수 있는 동기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정과 관심에 굉장히 민감한 타입입니다. 즉 즉각적인 반응, 도파민이 확 올라오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SNS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 순간 좋아요, 댓글, DM 막 이런 것이 오면서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감정 또는 나의 한 행동, 이런 내가 올린 것, 이런 거에 대한 보상처럼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자존감이 흔들리거나 낮아질 때 외부에서 확인받고 싶어지는 그런 성향이죠. 그래서 이 SNS와 이성의 호의는 자신의 불안감, 공허감 이런 것들을 달래주는 즉각적인 진통제처럼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뭔가 회피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나 그 관계의 어려움, 깊이 들어가는 것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냥 폭낮은 넓은 관계로 회피해버리는 거죠. 나는 친구가 몇천 명이고 팔로워가 몇천 명이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는 관계가 좋다, 이런 거를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운더리가 굉장히 약한 사람, 그런 타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계에 있어서 미성숙하다라고도 표현해요. 네, 다섯 번째로 새로움을 추구하고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반대로 충동성이 높지만 지루함은 견뎌내는 힘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지루함을 잘 못 견뎌요. 늘 새로운 걸 막 추구하고, 그래서 SNS가 주는 이 속도감과 새로움이 항상 신선하고 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요, 이런 경우는 많이 드물기는 하지만 자기 과시, 우월, 관계를 어떤 세우려는, 보상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제 한번 정리해서 말한다면, 여기에서 윤미아님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남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럴까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은 유미아 씨의 정서적 안전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사연을 보내신 윤미화 씨는 스스로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을 재미없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자존감은 어떻게 손상되기 시작합니까?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다. 나 혼자만 애쓰는 관계 같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볼 때 이 말들은 어떤 심리적 위험 신호이며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편이 유미아 씨에게 이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재미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더 집중할 것은 유미아 씨는 스스로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내였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두 사람의 굉장한 상반된 점이 보이죠. 부부가 굉장히 상반되고 서로의 성향이나 서로의 좋아하는 것들, 서로의 가치관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각자가 자신의 방법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었기는 했지만 상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위험신호로 여겨졌던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다, 나 혼자만 애쓴다라는 이 표현이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 소멸 상태, 자기의 욕구나 감정이나 경계를 스스로 누르면서 별것 아닌 거로 여길 때 관계 유지가 자기 존재보다 앞서가게 되니까 자기에 대한 자존감, 자기 자신의 감정 처리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거를 생각하지 않게 되고 무시해버리게 되죠. 그렇다면 이 윤미화 씨와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어떻게 노력해야 하느냐,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좀 잘 설득할 것인가를 윤미화 씨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유미화 씨와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유미화 씨가 다시금 원래 자신의 감각과 그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게 뭐고 이 불편함이 정당한 건지 나의 예민함인지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등등에 관한 윤미화 씨의 자존감의 회복, 원래의 자신의 감각 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미화 씨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런 패턴이 고착되면 자기 상실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명확한 외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윤미화 씨는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 감정은 충동적인 포기일까요? 아니면 이미 한계선에 도달했다는 중요한 내적 신호일까요? 그런데 남편은 선을 지키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분출할 방법으로 SNS를 선택한 것뿐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혹시 윤미화 씨가 이혼의 생각 등 너무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문제를 더 심각하게 몰고 가는 건 아닐까요?
제가 윤미화 씨에게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 윤미화 씨는 어떤 판단이나 생각을 급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를 막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윤미화 씨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지금 급하게 내가 이혼을 해버리겠다라는 것이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꾹꾹 참고 살아야지, 견뎌야지라는 결정이 아니라 이러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건강한 경계를 형성하고 서로 회복할 수 있는 의지를 키워가는가 하는 게 동시에 제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유미아 씨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예민하지 않다. 내가 부부관계가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편에게 이런 요청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SNS를 하는 것은 좋되 지나친 사적인 DM이나 애칭을 사용한다거나 진한 농담을 한다거나 특정인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대화는 그만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SNS를 하되 부부만의 어떤 경계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시고 새로운 기준으로 두 분이 어느 것이 경계인지를 정하셔야 하고요. 그 기준으로만 하자. 그 기준을 넘어서지는 말자라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과정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편이 함께하고 그것에 함께 동참함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고 윤미아 씨가 이 이혼의 관계를 가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당장 이혼을 결정하지 않으시면서 윤미아 씨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남편의 의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윤미아 씨 자신을 회복하는 가장 먼저 진행되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부, 대화, 개인 상담, 경계 설정, 혹은 거리두기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선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윤미아 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윤미아 씨가 가장 덜 다치는 것, 윤미아 씨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부부 상담이나 부부가 대화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윤미아 씨 자신, 개인, 아내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회복과 경계가 다시 설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유미아 씨에게 자신이 개인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요. 부부 대화를 시도하신다면 남편에게 또 설득을 당하거나 스스로를 또다시 의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나치게 경계를 탁탁 설정해서 남편의 태도에 대해 반응한다면 또다시 나 아직도 예민하구나 라는 감정, 죄책감들을 또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리두기를 한다 하면 도망치구나, 회피하구나 이런 자기 비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유미아 씨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당신이 이혼을 떠올리게 된 이유는 사랑이 없거나 인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너무 오래 뒤로 밀어왔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추가하자면 지금 당장 이혼이나 참는 것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의 옳고 그름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예민함을 선생님이 윤미아 씨가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구 아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